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한잔살때그 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띡 하고 대잖아요.
네,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맞아요.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결제가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이 편리함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찰나의 순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결제 인프라가 지금 밑바닥부터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 시간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결제 고속도로에서 지금 어떤 치열한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핵심 자료는요. 현지 컨설턴트가 작성한 BC 카드 일반 비즈니스 및 데이터 분석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취업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네, 훨씬 더큰 그림을 담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진짜 미션은요. 가맹점 수수료는 계속 떨어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결제 인프라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살아남고 있는지 그 치열한 생존 전략과 숨겨진 데이터 분석의 세계를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 데이터와 AI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기업이 왜 평범한 카드사가 아닌지 그 독특한 구조부터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구조요?
네. 한국의 결제 시장 구조를 보면 전업 카드사, 은행, VAN사, PG사, 그리고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빅테크, 마지막으로 국제 브랜드 이렇게 크게 6개로 나뉘거든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한국은 1인당 카드를 평균 2장 이상 들고 다녀요. 시중에 풀린 카드만 총 1억 2,980만 장에 달하는 그야말로 완전 포화 상태의 레드오션이죠.
1억 장이 넘어요. 인구수보다 훨씬 많네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BC 카드는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면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그러니까 B2C 중심의 소매점이라면요.
네네, 소매점.
BC 카드는 은행 같은 회원사들의 결제망을 깔아주고 또 가맹점 매입을 대행해주는 B2B 인프라 카드사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전체 영업 수익의 거의 79.7%가 바로 이 결제망 대행에서 발생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일반 카드사가 예쁜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브랜드라면, BC 카드는 그 자동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밑에 고속도로를 쫙 깔아놓고 통행료를 받는 도매상이자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근데 지금 이 튼튼해 보이던 고속도로에 갑자기 비상등이 켜진 거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완벽해 보이던 고속도로 모델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변화였어요.
정책이요?
네. 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어서 지금은 0.4%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좁은 파이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하니까 도로를 유지보수할 비용조차 뽑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와, 0.4%면 진짜 남는 게 없겠는데요.
게다가 더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매입 수익의 무려 40%를 차지하던,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던 핵심 VIP 회원사인 우리카드가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하겠다며 이탈해버린 거예요.
톨게이트 비용을 제일 많이 내던 제일 큰 화물차 회사가 그냥 우리 전용 도로를 새로 파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게 단연도 기준으로 약 1조 원 안팎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엄청난 실존적 위기 상황인 거죠.
1조 원이요. 와, 진짜 사면초가네요. 게다가 요새 온라인 쇼핑할 때 보면 누가 플라스틱 카드 번호 일일이 입력하나요? 그냥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로 지문 한번 찍고 끝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온라인 간편 결제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그런 빅테크들이 싹쓸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업인 B2B 결제망 수익은 흔들리고 하늘에는 빅테크라는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승객들을 다 가로채고 있는데 이 거대한 인프라 기업은 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이 꺼내든 반격의 무기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단순히 도로 통행료만 받던 모델에서 벗어나서 통신과 금융 그리고 AI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기업이 있습니다.
아, KT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BC카드는 통신거인 KT의 자회사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아, 참고로 최근에 K뱅크가 기업 공개, 즉 IPO에 성공하면서 9,200억 원 규모의 잠재적인 우발 부담 리스크도 털어냈죠.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인데요. 잠깐만요. KT는 통신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 가입자 위치나 이동 데이터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인 동선을 쥐고 있죠.
그리고 카드사는 우리가 어디서 얼만큼 돈을 썼는지 소비 데이터를 알고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와,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완벽하게 파악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상권 분석이나 타겟 마케팅 모델의 핵심이에요.
마케터들한테는 진짜 꿈 같은 일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 프라이버시 다 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확 들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바로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코딩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컴플라이언스 마인드, 즉 법규 준수 의식입니다.
아,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상태로 철저히 결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비대칭적 무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비대칭적 무기요? 그게 뭔데요?
BC카드가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데이터 관련 5대 핵심 인허가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유일하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라이센스가 핵심이에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자기들 데이터랑 외부 데이터를 합치고 싶으면 국가가 지정한 제3의 기관에 데이터를 보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스스로 자체적인 안전 환경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신편이자 선수로 뛸 수 있는 거죠.
아, 남들은 외부 업체에 맡겨서 두세 달 걸릴 일을 자기들은 그냥 안방에서 며칠 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전 무기네요. 거기다가 자체 AI까지 도입하고 있다고요?
네네. 금융특화 LLM 구축이나 GPT-4 기반 AI 투자 비서 같은 그룹 차원의 AI 자산도 결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반격의 스테일이 남다르긴 하네요.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국내에서만 데이터 시너지를 내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한국은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카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은 이미 한국을 넘어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 결제 인프라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죠.
오, 해외 진출이요? 그냥 해외 나가서 우리 카드 발급 받으세요, 이렇게 영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카드를 발급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의 국가 결제 표준인 QRIS, 즉 QRIS 단독 파트너십을 따낸 것처럼 아예 국가 단위의 결제 표준화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 자체를 현지에 이식하는 전략입니다.
와,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자동차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우리가 만든 고속도로와 신호등 체계를 통째로 깔아버리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한국의 발전된 IT 결제 인프라, 그 다치를 수출하는 모델이에요. 한번 시스템이 정착되면 그 나라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수익성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나라의 국가 단위 인프라를 까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리스크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장기적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도 동반되죠. 우선 신흥국 특성상 환율 변동성이 큽니다. 현지 통화로 수익을 내도 원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또 현지 정부의 규제 변화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권 바뀌고 갑자기 룰이 바뀌면 답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수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고 해외의 인프라를 수출하고 전략은 정말 훌륭한데,
네네.
결국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다루고 구현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하이브리드 데이터 분석가들입니다.
하이브리드요? 그냥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고요?
네. 결제망과 통신 데이터,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QR코드까지 다루려면 단순한 코딩 능력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SQL이나 파이썬 같은 기술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이 결합된 이른바 도메인 곱하기 테크 결합형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코딩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로 알아야 하는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인 ROI, 고객 생애 가치인 LTV, 고객 획득 비용인 CAC 같은 비즈니스 지표에 대한 이해는 필수고요. 업무 사이클의 스펙트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요. 초단위나 분단위로 떨어지는 이상거래 알람, 즉 FDS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주 미시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서요.
아, 내 카드가 갑자기 해외에서 긁히면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요?
맞습니다. 그런 실시간 업무부터 거시적으로는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시뮬레이션 같은 일, 주, 월, 연 단위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내가 파이썬 코드를 기가 막히게 짜서 99% 정확도를 가진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쳐요.
네.
근데 그걸 마케팅팀이나 영업부서가 알아듣게 설명을 못해서 실제 회사의 비즈니스 수익, 그러니까 ROI로 연결하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는 반쪽짜리 분석가에 불과하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일반적인 B2C 카드사 분석가와는 차원이 달라요. BC 카드 분석가는 전국 350만 개 가맹점, 외부 핀테크 기업들, KT 그룹사들, 그리고 해외 파트너까지 엄청나게 넓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조율해야 하거든요.
와, 챙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곧 기술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요?
네. 예를 들어 A/B 테스트나 복잡한 인과추론 분석 결과를 냈다면 이걸 경영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파레토의 80대 20 법칙을 적용해서 단 한 장의 슬라이드나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압축해내는 소프트 스킬이 필수적인 거죠.
코딩도 잘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PPT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고도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 진짜 하이브리드 인재가 맞네요.
네. 그 모든 걸 융합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 아주 치열한 세계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지갑 속에 있는 플라스틱 카드 회사를 넘어서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융합하고 K-결제 인프라를 세계에 수출하는 거대한 데이터 결합 허브로서의 변신.
네, 그 치열한 생존 전략을 살펴보았죠.
네네. 여러분이 오늘 커피를 사 마시면서 무심코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태그했을 때, 또 페이북 앱을 열었을 때,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뒤에서 수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안과 마케팅, 인프라 유지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게만 보였던 결제망이 사실은 가장 역동적이고 최전선에 있는 데이터 전쟁터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맞아요. 자, 오늘 딥다이브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KT의 통신 데이터와 BC의 결제 데이터가 결합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여러분의 물리적인 이동 반경, 통화 패턴 같은 통신 데이터와 금융 결제 데이터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된 AI 모델이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요?
머지않은 미래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죠. 그럼 미래에는 여러분의 신용한도나 대출금리가 단지 내 연봉이나 직장 타이틀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분석해서요?
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어디로 출근을 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걷고 주말에는 어떤 상권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교류하는지, 거의 데이터 스토킹에 가까운 이 라이프 스타일 분석으로 내 신용도가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이 보이지 않는 B2B 네트워크에 넘겨준 나라는 데이터 조각들이 결국 나를 완전히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족쇄가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금융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이 주는 양날의 검이네요.
네, 다음번에 카드 결제하실 때 틱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